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또 믿음을 주셔서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며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또 주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하여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또 조금 해석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며 교훈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의의 길, 선한 길을 걷게만 하여 주옵소서. 부조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며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며 또 우리의 남은 생도 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 말씀. 할례를 받으심, 또 시므온의 찬송, 안나의 감사,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21절 보십시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르라.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로서 죄로부터의 정결을 상징합니다. 할례 받은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예수께서는 죄 없으신 자이시며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 친히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며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22절 보십시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결례의 날은 레위기 12장의 규정대로 남자 아이의 경우 출산 후 7일과 33일을 합하여 40일이 지난 날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율법대로 첫 남자 아이를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경건하고 복된 가정에서 출생케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24절 보십시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반구는 산비둘기인데 산비둘기 둘로, 그러니까 집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산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들이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하려 한 것을 보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인의 자녀 출산 후 정결의식의 일반적 제물은 번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비둘기 한 마리였으나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두 마리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가정에 출생하셨습니다. 부유하신 자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죠. 우리는 가난해지신 그를 통해 천국의 상속과 하나님 자녀됨의 회복과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25절 보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당시 부패된 종교 환경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한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항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당시에 우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지 모르나 그것은 그런 육신적인 의미뿐 아니라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회복,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임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천국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위에 계셨고 또 그에게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특별한 지시를 얻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는 주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참 선지자와 참 제사장과 참 왕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시며 시므온은 그를 보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의식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와 그를 만났습니다. 28절 보십시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혹은 전통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친이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놀라운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곧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그 결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이며 불행과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합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족속의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바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방의 빛으로 메시아를 보냈을 것이다. 이사야 49장 6절도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놀라운 예언이죠.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방의 빛, 땅끝까지의 구원. 오늘 신약시대를 내다보는 놀라운 예언이죠. 구약 백성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예언이죠. 34절 봅시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패하고 흥함을 위하고, 예,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라는, 예, 위하며라는 말은 넘어지고 일어섬을 위하며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이들은 믿어 구원을 얻고 어떤 이들은 그를 믿지 않아 멸망을 당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됐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라는 말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말은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을 암시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모친 마리아의 마음은 칼이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의 심히 악함이 잘 드러날 것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의 극치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면 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토록 처참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가? 사람은 참으로 심히 죄악되고 악한 존재입니다. 36절 보십시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여 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는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었습니다. 15세쯤 결혼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는 당시에 아마 106세쯤 15세에 결혼하고 7년 살고 84년째 과부가 되면 다 더하면 106세가 되겠죠. 나이가 꽤 많은 선지자,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치 예배당 가까이에 사는 나이 많은 그런 우리 여성도님처럼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혹은 예루살렘에서 구속됨을 바라는 전통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더라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했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39절 마저 봅시다.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관련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증거된 두 가지 사실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이고 둘째는 애굽으로의 피난 생활입니다. 이 두 사건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한 지 얼마 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즉 시간상으로는 본절의 중간쯤에 이 모든 일을 필하고 거의 갈릴리로 돌아가 그 전에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나사렛에 이르는 중간에 속한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누가는 그 두 사건을 생략하였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독자적으로 자료들을 선택하고 저술하며 증거하였다고 보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구주이시며 이방 나라들을 비추는 빛이시다. 이방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다. 이방의 빛이다. 2장 32절에도 그런 표현이 또 나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고 의지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이처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의 탄생은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며 우리는 이 소식을 만민에게 전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구원을 누가 얻겠나 싶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 흑암의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한국 땅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곳곳에 밤에 보면 십자가의 불빛이 비치는데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일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죄의 결과인 불행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 즉 죄사함이며 또 불행과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경건한 성도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가치를 두며 사십시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아주셨으니 친백성다웁게 하고 나는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구주 예수께서는 영광의 천국을 떠나 이 낮고 비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읽은 대로 마구간에서 출생하셨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소년 목수로 출생하셨고 우리 주님의 인간적인 직업이 있다면 목수였을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목수니까 예, 어릴 때부터 목수 일하느라고 나무에 운반도 하고 자르고 하는 일을 아마 도왔을 듯한데요. 예, 톱질도 잘하시고 대패질도 좀 하시고 또 망치질 또 못을 빼는 따루도 아시고 와 등등의 예, 그런 목수 일을 도우시는 소년 목수였고 또 친히 할례를 받으셨다. 오늘 본문에 할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인데 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기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의의를 우리의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친히 그렇게 행하셨다. 부요하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비하심을 본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십니다. 그게 인간의 참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높게 가지고 살면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사람이 다 그만하고 부족한 것이 인생인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잘난 척을 해.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다 그 머리를 흔들고요. 그러나 아무리 잘난 사람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인물 좋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겸손하게 처신하며 살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죠. 겸손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덕목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가르친 귀한 성경에서 가장 귀한 덕목이 있다면 겸손이다. 두 번째는 뭐냐?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뭐냐? 겸손이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그런 겸손의 덕이 그것이 참 귀한 덕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겸비하신 자신을 낮추신 주님이시고 주를 믿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덕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야 하고 또 여기에 구원의 가치를 두고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고 겸손히 처신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말씀 조금 묵상하고 주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셨고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이제 구원에 두고 영원한 천국에 두며 살게 하셨고 주님은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 구속사역을 이루심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대로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감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되든지 우리의 생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때가 되어 이제 오겠느냐 고 불러주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갑니다. 주께 가기를 소원합니다고 주의 품에 기쁨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위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주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도 기쁨으로 주와의 품에 달려가 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